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아마 반가운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잉글랜드의 토트넘 호스퍼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었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이끌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더 특별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승 소식을 접해도 어떤 분들은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다, 눈물이 났다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담담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아내와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그 차이가 단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까지 그 팀과 선수들, 구단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한 그 팀과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 그 배경, 역사, 한마디로 그 서사를 아는 데서부터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승한 것이 토트넘에게는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유럽 대항전으로서는 41년 만에 우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서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승리가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이죠. 또한 손흥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팀에 헌신하면서 이 다들 나중에는 뭐라 그랬죠? 왜 자꾸 팀을 안 바꾸고 안 나가냐? 우승을 위해 트로피를 위해 떠나라. 떠나지 않는 손흥민을 향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묵묵히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결국 팀의 주장으로서 팀의 한가운데서 트로피를 딱 들어올린 그 장면이 이 개인의 서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도 보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사람도 있고 다시 그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막 갑자기 눈물을 훔치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과 그각 개인의 역사와 서사를 알게 되면 그들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한 장면만 보아도 남다른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교훈이나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법규들을 모아놓은 법규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과 구원을 거쳐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의 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기승전결이 뚜렷뚜렷한, 그래서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는 한편의 완성된 영화와도 같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때 우리가 한 장면 혹은 한 사건 혹은 한 이벤트를 볼때 그것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치 그 축구 예를 든 것처럼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서사를 이해한다면 그 가운데 장면 장면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목적이고 또 이것이 어떠한 그이 의미 이해를 갖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볼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영화를 만약에 재밌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자마에 팝콘이 있으면 될까요? 영화를 제일 제대로 즐기고 감상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시작부터 끝나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그냥 자리를 뜨지 않고 집중해서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영화들은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다 재밌게 감상하실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간단하게 티를 함께 하면서 그 영화에 대해 이야기도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영화에 대한 이해와 스토리가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거죠. 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여운이 많이 남아서 영화 끝난 뒤에 영화에 대해 계속 검색할 수도 있겠죠. 스토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특별히 공부를 해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새 그 흐름에 나도 공감하게 되고 그 흐름에 나를 보게 해서 또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게 바로 스토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영화를 이렇게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은 다 디지털로 되어 있지만 옛날 영화관에 가시면 이렇게 돌돌 말려진 필름이 정말 돌아가면서 예, 영사를 했잖아요. 그 2시간짜리 영화를 우리가 만약 이렇게 본다면 어떨까요? 120분짜리 필름을 30초 단위로 다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섞어요. 그리고 꺼내요. 그렇게 한 주에 한 이야기씩 여러분 듣는다면 여러분 몇 년을 보면 이 영화 한 편의 스토리가 제대로 들어오고 이해가 될까요? 아직 상상이 안 되시나 봐요.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섞어서 오늘은 12분 30초부터 13분까지의 장면을 함께 감상하시죠. 보고 자 큰 집이 나오고 어떤 남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셨죠? 이 집이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영화를 우리가 함께 본다면 이 영화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 제대로 쿡 발자국 찍듯이 남겨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은 성경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어렵게 느낀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장엄한 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불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성경이 워낙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쓰여졌거나 아니면 우리와 다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부터 오는 어려움일 뿐이지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써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소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 뜻을 한번 풀어볼래라고 우리에게 숙제처럼 던져진 책이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그 성경이라는 매체를 통해 살아있는 대화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원하기만 한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소통, 살아있는 릴레이션십을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에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목사님 그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 음성이 정말 귓가를 울리고 들리나요? 아니면 눈앞에 어떤 비전으로 펼쳐져서 보이나요? 저는 성경을 계속 읽고 있고 큐티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듣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궁금함이 다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데 물어볼 수 없을 뿐이죠. 왜냐하면 이제 와서 나 신앙생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냐? 라는 이런 어색함 또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보니까 진짜 궁금한데 사실 물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들어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고 싶어요.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그 새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래서 말씀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고 또 기도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씀 카드 뽑기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나름의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구절 하나만 우리에게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는 거였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다 주셨지. 아니, 그거 그냥 하나 이렇게 배고프게 주시고는 이게 1년 동안 너에게 주는 나의 말씀이니까 너 이것만 받고 살아라? 이러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둘째로는 음식도 골고루 섭취해야 되지 않아요? 이 여러 가지를 다 먹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지.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딱 하나 먹으면 너무 배고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왜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전체의 서사라든지 성경의 그 장엄한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만약에 그냥 그 한 구절만 딱 받아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거 말씀을 잘못 오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그 말씀 뽑기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위험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 전체 맥락과 스토리와는 별개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이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 신학생들은요 많이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막 배우고 막 이 재밌잖아요. 막 성경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이게 이런 뜻이어서 막 알고 막 그 한창 그게 마음이 그게 예, 높을 때예요. 예. 여기 혹시 신학생들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니,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그래, 너 말도 다 맞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한 구절을 뽑고 받았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계속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어쩌면 그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들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딱 한 구절만 주시고 너 1년 동안 이것만 봐 하는 거는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 주셨어. 우리는 그 한 구절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성경을 믿고 받은 건 분명해. 엄마도 그건 동의해. 그런데 아들아, 엄마를 한번 돌아보니까 말이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취해서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1년 동안 살아볼게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는 기도하면서 그날 그 말씀을 뽑거든. 그런데 놀라운 건 아들아, 그 말씀을 뽑고 정말 그 말씀을 1년 동안 품고 내가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하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넘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것까지 나를 데려가는 것들을 엄마는 경험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 앞에서 저도 막 자존심 있게 뭔가 논리적으로 탁탁 설명해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을 때 그 앞에서 제가 아멘이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 속으로는 사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형민아, 네 잘났다. 너 성경 많이 안다. 근데 너 엄마 말처럼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나의 말이라는 것 때문에 너 그 말씀에 너의 1년을 걸 수 있니? 너 그의 말씀에 너의 삶을 걸 수 있니? 너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한 구절의 말이라도 너 믿음으로 걸어서 정말 그거 붙잡아 봤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돌아보니까 그 말씀을 대하던 저의 태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손에 지금 보이세요? 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보여야 돼요. 사과씨 작은 게 하나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사과씨 하나를 제가 땅에다가 탁 심었어요. 그리고 햇살을 받고 물로 양분을 공급받고 상황과 조건이 다 이 사과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면 이 씨가 자라나 나무가 되고 거기서 사과 열매가 맺히겠죠. 그럼 질문입니다. 이 작은 사과씨 하나에는 몇 그루의 나무와 몇 개의 열매가 들어있나요?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이 작은 씨앗 하나로도 온 지구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사과나무와 열매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이 성경 전체를 전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 잘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자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정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붙잡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한 절, 한 단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충분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상황을 그 환경을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경험하고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절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1.1획, 그 하나님 말씀의 점 하나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만물, 이걸 만약에 저울에다가 올려둘 수 있다면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우주보다 더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의 가치와 무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에게는 성탄절로 익숙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저 멀리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되죠. 바로 그 스토리에 보시면 이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드디어 런던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성이 막 소동했다고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이라고 이름하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특별히 권력에 대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 신경이 긁힌 거예요. 뭐? 내가 왕인데 또 누구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는 이 유대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목적이 전혀 아니라 그 왕을 애초에 죽여버리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너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들고 있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그 율법학자들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대답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이 유대 율법 종교 학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리만 볼까요? 이 헤롯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수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는 10km밖에 되지 않아요. 도보로 걸어가도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자,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 동쪽 멀리에서 왔죠. 최소 3개월, 길게는 12개월이 걸리는 그 긴 거리를 자신들의 경비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여행과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몸으로 예물을 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만날지 만나지 못할지 알지 못하는 그 염려 속에서 그러나 그들은 저벅저벅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박사들이죠. 성경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질문할 때 주저없이 답을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종교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비하면 너무나 볼품없는 그냥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을 보고서도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누가 결국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가까운 데 있었던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에서 반짝이는 별 하나를 보고 그 반짝이는 별의 희미한 계시를 따라서 왔던 그 동방 박사들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바르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에서 강조드렸다시피 정말 이 성경의 서사를 우리 안에 한번 쿡 새기고 품으면요, 성경 각 장면과 사건들이 비로소 분명하게 깨달아지고요, 이해가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성경의 본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성경 전체를 나의 완전한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단지 성경의 내용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성경을 내가 뭐 부인하지 않고 내 감정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한 구절, 한 단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몸을 던지고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삶을 포개어서 그 말씀대로 될 줄 알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 알면 조금 도움이 되고 모르면 조금 손해보는 정도의 인생 조언이나 지혜,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나 잘될 것이라는 긍정의 힘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앞길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일구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 분, 뭐 요즘 말로 갓생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자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서 잘 쓰려고 하는 그 태도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노력해서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달할 수 있는 정도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써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정도의 그 능력과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위기 앞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과 그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야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좀 특별한 방식을 오늘 본문에는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여호야김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가서 여호야김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호야김 왕이 듣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세네 줄 읽어나가면 칼로 그 두루마리를 축 찢어서 자기 앞에 있는 화롯불에 휙 던져서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년여간 공들여 꼼꼼하게 눌러 담은 그 망해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살길,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여호야김 왕은 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입장이라면 너무 괘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죄 가운데 심판을 앞두고 이미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 그래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말씀을 보내었는데 그는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잘라내고 훼손해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그냥 포기하시면 될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 다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내용을 추가해서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여 그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다시 보내어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미움을 받아도요 그 자식의 부모는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계속하여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죄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그들에게 사는 소망을 계속 주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계속하여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어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로 보냄받아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계속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의 손길을 살길을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보내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귀를 닫고 마치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내고 베어내고 불덩이에 던져서 태워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마치 여호야김이 그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훼손하고 불태웠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아니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 심판해 이제는 처하도록 두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데 1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야김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귀를 가리우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옆으로 밀쳐두고 하나님에게 질문하더라도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나 이 질문이 전적인 순종을 위한 물어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제가 판단해서 제가 볼 때 합당하면 제가 그거 붙잡고 순종할게요 라는 식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면 되는데 계속하여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난날 제가 그랬듯 어쩌면 성경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하지 않지만 정말 이 한 구절이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이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다는 그 믿음이 부재한 데서부터 오는 그리고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가리워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거기에 내 믿음을 걸고 정말 내 인생을 거는 각오로 전심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취되는지를 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간증을 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어떤 성경 앞에 서는 태도의 완전한 어떤 드라마틱한 그 패러다임을 시프트했던 그 사건 이후로요 저는 아이가 달라졌어요. 많은 성경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한 구절이라도요 한 단어라도요 주시면 저 그건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2025년 전도 여행을 남서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전도 여행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한 가지 분명한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대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2부와 3부 예배 전에 제가 만났던 분들을 통해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꿈이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 전도 여행 팀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냥 제가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한 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제가 전도여행 가는 12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간증의 모든 내용들도 다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었거든요.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아멘? 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깁니다. 아멘? 풍랑이 있는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 하시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온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합니다. 벌벌 떤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잠잠하라 해도 생각해보고요. 주님 제 상황 다 아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서 주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되었으니 저에게도 언제나 아멘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면 우리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도 올라타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이 말씀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제가 2025년 전도여행 가는 팀원들에게 첫 모임 시간 이전에 숙제를 한 가지씩 내줬더랬어요. 그 숙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괜찮습니다. 큐티 괜찮아요. 설교 괜찮아요. 어떤 말씀이든 괜찮으니까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가운데에 이번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겨지고 생각된다면 그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취하십시오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숙제를 다들 정말 잘해주셨어요. 두 번째 숙제도 드렸어요.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전도여행 팀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며 구하시는 중에 전도여행 팀명을 하나씩 지어 오십시오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근데 정말 꿈교회 청년들은 너무너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해요. 다 숙제를 해봤어요. 그렇게 첫 모임 때 앉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으로 그 말씀 취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신비한 방법으로요 나의 정말 귓가에 대고 속삭이시는 듯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환상적인 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스, 아멘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걸 붙잡았는데 그럼 그 말씀 왜 붙잡았냐? 그것을 나누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번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전도여행에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기대감도 나누었고요. 그거에 바탕해서 그러므로 우리 팀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쉐어링을 했어요. 12명이 다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지은 이름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이 꼽혔으면 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이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뭐 연장자, 뭐 어떤 뭐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우리가 다 개개인이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있으므로 이제는 정말 사람의 의도나 뜻이 전혀 없이 그냥 탁 놓고 이걸 이제 제비뽑기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 다 나눔을 들었고 그 하나하나의 말씀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 팀명이 다 너무 좋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거가 제일 좋았는데 공개될 수가 없다. 안 뽑혔거든요. 기도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나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탁 뽑았는데 그 팀명이 호라이즌이 나왔어요. 호라이즌. 호라이즌이 뭐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계. 그래서 호라이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전도여행에 이 네임을 주셨다, 우리 이 네임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고 막 우리가 또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 안에 살짝 이제 고민이, 아 근데 이게 호라이즌으로 어떻게 도대체 우리를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실까, 그런 고민이 조금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레스터 스퀘어에서 10시 반에 전도가 있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그 워철로로 가면서 제가 호라이즌 딕셔너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하늘과 이 대지가 만나는 그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잘하는 게 있죠. 해석을 잘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죄악된 인간들이 만나는 경계선, 호라이즌, 예수 그리스도. 이야 이거 진짜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나눠야지 하고 이제 기차를 더 갔죠. 10시 반에 레스터 스퀘어에 탁 모였습니다. 이제 기타를 메고 찬양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자매가 저기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제 어깨를 탁탁탁 치는 거예요. 그 제가 왜 하고 봤더니 목사님 하는데 그 자매 얼굴을 보니까 눈이 토끼 눈처럼 땡그레져가지고, 안 그래도 땡그란데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땡그란데 깜짝 놀라고 막 기대감과 막 설레임과 놀람이 막 있는 그런 환희에 찬 표정으로 목사님 목사님 저기 보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꿈교회 온 지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그 자리에서 계속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 눈에 한 번도 제가 알아채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거대한 가게 간판이 딱 있는데 보니까 호라이즌. 아멘?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딱 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제가 뭐에 놀랐냐면 어떻게 6개월 동안 내가 저걸 못 봤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팀 이게 다 말했어요. 야, 좀 보라고 보라고 하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하는 말이, 우리 팀장님이 여기 앉아있지만, 목사님 저도 저거 못 봤어요. 호라이즌이라고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호라이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요,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펼칠 때마다 말씀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활력 있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 정말 말씀에 대해 삶을 던질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분명히 내가 인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뒤에서 전도팀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야, 참 너네 기특하다 야. 이제 시작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이 그 간판 하나로도 얼마나 격려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비밀 하나는요, 그 호라이즌의 그 가게가 좀 거룩하진 않아요. 호라이즌 카지노.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님의 넌센스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트와 센스는 정말 praise the Lord.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그걸 딱 정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정말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한번 그 말씀에 체험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어요, 그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주님이 그렇게 위치 있게 응답해 주신 것이 실제로 우리 전도팀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어제도 모였습니다. 어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뜨거운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간증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아, 정말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우리는 그냥 expecting God,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거 한번 믿어보자고 뭉친 것뿐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들로 우리들을 감격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는지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품고 믿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케이 다 말씀하시는 거 알겠어, 그런데 나에게는 그래도 말씀 못하실걸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들에게 저는 확신함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여호야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을 불태웠던 자에게도 하나님은 더 풍성히 계속하여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한번 하는 것, 정말 살아있는 활력 있는 신앙 생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듣고 나도 그것을 간증하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만큼의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주기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 닫아놓은 문,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만 셀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성경 공부도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던 우리의 그 메마른 가슴을 하나님이 두드리시면서 나는 지금도 나의 이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너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혹시 교회에 뭐 잘 나오지 않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여호야김보다는 낫잖아요. 제가 정말 성이 조시인 분들을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이 조시면은 이름을 슈아라고만 지어도 조슈아가 돼요. 인터내셔널한 이름. 저는 성이 김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조슈아 같은 정말 은혜스러운 인터내셔널하고 이 워드플레이가 완벽한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 제가 김씨라서 다 뒤져봤는데 여호야김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성을 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여호야김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